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던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한 그 마음에서 로마를 가고자 했죠.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서로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나누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오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나눠주고 싶었던 그런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었다. 이런 복음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이 신자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그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 흔히 생각하는 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빚진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빚졌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다 같이 복음에 빚진 자다 이런 말을 좀 하죠. 복음 빚졌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아니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겠느냐.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 빚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사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왕성하고, 뭐 가짜 복음 왕성하지만 하여튼 복음이 왕성하고 이렇게 여러 시골 구석구석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것은 전부 다 옛날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선교사 들어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졌다. 빚을 졌으니까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미지의 세계,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된다. 보통 그 빚진 자라는 말을 보통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자는 거죠. 우리는 빚졌으니까 빚을 갚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본문의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그렇게 쉽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복음 빚을 졌다고 합시다. 빚을 졌다고 할 때에 과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진 빚은 갚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복음의 빚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영생, 생명을 빚졌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 생명에 빚진 것을 우리 인간이 갚아낼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뭐 성교사를 보냈다 해가지고 갚아질 정도로 그런 가벼운 빚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은 그건 우리로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자고 나서버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이 우린 빚진 자다, 이 말은 성교에 빚졌으니까 우리도 성교를 해가지고 빚을 갚자, 이런 뜻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이 빚진 자다 했는데 그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그것은 구원받고 잘 살아라는 의도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알았다, 그것은 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잘 사는 이런 의도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피와 생명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겠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나를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담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앞에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던 말의 결론적인 얘기죠.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빚졌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결국 빚진 자인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로마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를 알았다, 그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 주님의 일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라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이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 이걸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나눈다고 할 때는 그게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는데 무슨 복음을 나누는 데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도바울 심정이라면은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하는 일을 내세우고 뭔가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복을 구원받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로 구원받습니다, 우린 단지 주님의 일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걸 전한다는 거죠. 이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우리나라 맨 처음에 그 성교사 들어온 사람을 아펜젤라다 또 언더우드 모사 이렇게 두 사람 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사에 오면은 그 두 분이 들어온 그 날을 가지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날이다, 보통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날이 복음이 들어온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펜젤람 언더우드 그 두 그 목사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왔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굳이 따진다면은 단지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란 종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이지 복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날이 언제냐? 그건 모른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복음이 언제 들어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나라 복음이 언제 들어왔노? 뭐 복음 들어 100년 있나? 200년 있나?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기독교 종교 역사가 얼마고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죠. 근데 복음의 역사가 얼마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참된 복음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항상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이 순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항상 이걸 우리가 되물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안다면은 여러분은 다 같이 빚진 자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빚진 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안다 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안다면 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어야 될 그런 일을 할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게 바로 내 할 일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뭐 빚갚기 위해서 뭐 저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 빚을 갚으면 됩니다. 어떻게 갚느냐? 내가 아는 주님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도 포장하지 않고 빼놓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서로 예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것을 빚진 자의 그 마음 가지고 나누자 이런 얘기죠.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은 내가 뭐 잘나서 복음을 알게 되었노? 하나님 나를 택했어. 나를 그릇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서로 나누라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음을 나누어야 될 그런 빚진 자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가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리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은 우린 그 누구에게도 빚진 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알았으니까. 내 지혜로 내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복음 빚진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 지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지혜로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서 내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았다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빚갚기 위해서 동대구역에 나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빚진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염두에 두면서 복음이 여러분도 나눠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고 있는 것이고 굳이 따지자면 그게 바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서로 나눠지는 것이고 참된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냐, 그게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이걸 또 제가 굳이 지적을 또 한다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이게 또 잘못 해석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낸다 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식당 가서 부끄러워 기도한다 한다면은 그건 굳이 말한다 그것도 기독교란 종교를 안 부끄러워한다 이런 얘기지. 그게 복음을 안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갖다가 뭐 식당 가서 기도하고 또 뭐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고 또 길 가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것이 그것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지만 전도해라 담대하게 해라 이게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떤 능력이다 또 그런 능력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나 능력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사실 좀 그 숨어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로 하여금 뭔가 하도록 만드는 힘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능력을 갖다가 내가 못하는 걸 하도록 만드는 힘 이렇게 능력 생각하니까 능력 받았다 그러면은 꼭 생각하는 것이 내가 못하는 걸 하게 되어진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능력을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뭔가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에는 내가 남들 앞에 예수 믿으라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능력 받으니까 말이 송송 나오더라. 자 이런 식으로 능력을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뭔가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빚졌으니까 빚갚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뭘 할 것을 요구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은혜라는 게 적당히 섞여가지고 이상한 은혜가 난발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보내가지고 십자가 죽게 하고 그 피로 인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문을 활짝 내려놨다. 문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보통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구원의 문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가만히 들어오면 뭔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에 마치는 것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시다고 하는 우리 행함을 요구하는 쪽으로 맞춰져 버린단 말이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 들어간다? 그건 결국 그것도 주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인간 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하는 일이 없이 구원받는 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뭔가 그래도 조금이나 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시작은 은혜로 시작한 것 같은데 항상 맞춰지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쪽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준비해 놨고 그걸 얻는 것은 우리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우리들은 뭔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빙빙 돌아야 됩니다. 네가 뭘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지 않았다. 네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지 않았다. 성경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지 아니했다.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자꾸 내가 뭔가 했던 거 이걸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나의 의가 돼버린 것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뭔가 하면서도 그래도 죄인이지, 뭐 헌금을 하면서도 이래도 죄인이다, 이런 생각만 우리가 그리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이지 내 한 행함이 아니다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뭔 뜻이냐 이걸 알려면은 먼저 부끄럽다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때에도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죄인의 표입니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떨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괜히 나 혼자 부끄럽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비교되어가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뭔가 못했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의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모자랄 때, 더 부족할 때, 그때 사람은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쟁과 비교 의식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게 부끄러움이라면,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인의 표시라는 거. 이걸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부끄러워 말할 때에는 인간과 인간의 서로 비교해서 나오는 부끄러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의 부끄러운 마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죠.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반응입니다. 내 약점된 것, 이것을 감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속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됩시다. 천국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 종교행위 열심히 함으로써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행위를 가지고 내 약점을 감출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가 벗은 걸 알고 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잎으로서 자기 부끄러움을 감춘 거예요. 그게 죄 지은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감출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 감추기 위해서 입은 옷 그걸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인간의 우리의 더러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복음을 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운 자입니까? 부끄러운 자가 아닙니까? 결국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왜? 그 피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의 피가, 의의 피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주의 의인으로서 여호와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부끄러워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복음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의의 사람 되어가지고 그 의로서 나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수치와 허물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만으로서 부끄러움을 충분히 당하지 않을 신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애를 써버린다면 결국에 뭐냐면 옛날 아담이 자기 힘으로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입은 그런 꼴과 똑같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행함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결국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서로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함을 비교합니다. 행함을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저보다 내가 못한 게 있으면 부끄러워해버리죠.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수치함을 가려졌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한 얘기죠. 나보다 높은 자가 있어도 나보다 뭔가 겉 행동이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안 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바울이 말하려고 있어요. 그런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능력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느 것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인간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복음,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견고하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뭔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봉사 잘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잘하는 성경, 내가 성경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럽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의 피가 이미 가리웠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신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기를 작정했다면은 여러분은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운 마음 가질 필요 없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뭐 총리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못 산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못 배웠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면서 내가 뭔가 행동을 뭔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손수 지어가지고 수치와 허물을 모든 부끄러움을 가르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간 앞에서 인간 눈치 보면서 인간을 매여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허물을 주가 가리웠다 이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보여주고 나눠주는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오늘 본문에 오면은 이 복음이 그냥 능력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꼭 그 오해하기 좋은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꼭 끝에 오해를 해요. 봐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믿어야만 능력이 되는데 믿어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믿는 거다, 꼭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믿는 자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행동 때문에 우리 허물이 가려지고 우리 수치 가려지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그 믿음 말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기 위해서 뭔가 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허물이 가려졌다는 것, 이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할 일은 아무것도 없노라.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 행동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행동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 행동 보고 내가 부끄러움 느끼,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아니까 내 행동이 뭔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불안해하고 이것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드러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보다 좀 잘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겠냐 이런 얘기, 항상 그 사람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복음을, 자기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런 믿음의 얘기가 뭐 로마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믿음이 다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믿는 자마다 이런 말을 해요. 믿는 자마다. 또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봐라, 믿어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근데 그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민수기 나온 사건이잖아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니까 불뱀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살아는 방법이 뭡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 바라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겁니다. 단지 그것만 바라봐라, 그게 너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때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높이 달린 저 빔 바라보는 것, 그 하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뭔가 한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 들인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이 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16절에 그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교회 나온다고 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온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몽땅 묻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뭘 해도 거기엔 가치를 안 둬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참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가 뭔가 행동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치 끼고 바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이미 심판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18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받았다 해버립니다. 그 믿지 않는다는 것도 네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한 일 때문에 네가 살았다, 이걸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좀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나왔다고 믿는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한 일,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믿습니까? 그럴 때 예 하는 그런 마음 대답이 내 속에 터져 나온다면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 가지고 아무것도 더 빼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니까. 그게 교회와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내 행동 바라보면서 마음 흔들리거나 부끄러움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직 주의 피, 그 피만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귀한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부끄러움을 가리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의 안에서 의인으로 체감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주의 복음이 자리하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참으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그 일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내가 아는 복음을 드러내는 빚진 자로서 참된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기에 모든 힘을 다 쏟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